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판정을 요구하는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인을 포함해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2세 이상 여행객은 탑승 전 3일 이내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 탑승 전 3개월 이내에 코로나에 감염됐던 사람은 회복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공사는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승객을 태워서는 안 됩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 12일 이 같은 조치를 예고했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된 나라의 국민들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다시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적용 대상 국가는 기존 유럽 26개국, 브라질, 영국, 아일랜드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추가됐습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이 초당적인 지지로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미 연방 상원은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찬성 84, 반대 15로 채택했습니다. 이로써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첫 재무장관이자 미 역사상 첫 여성 경제수장에 올랐습니다. 미국 언론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1조 9천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의회와 협상하는 것이 옐런 신임 재무장관의 첫 과제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의회 인준 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회 인준이 필요한 23명의 강력급 인사 가운데 현재 국가정보국장, 국방장관, 재무장관 등 3명만이 인준을 확정했습니다. 중국군이 이번 주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광둥성 해사국은 내일부터 30일까지 남중국해 레이저우 반도 인근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 기간 해당 해역의 어선 출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훈련 일정과 규모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당국의 이번 훈련 발표는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미국이 잇따라 무력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중국은 지난 23일과 24일 이틀 연속 10여 대의 전투기를 동원해 타이완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하는 등 이 지역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이 기간 남중국해에 루즈벨트호 항모전단을 전개하며 항행의 자유작전을 실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연방기관이 미국 제조업체와 근로자의 상품과 서비스 구매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오늘날 미국이 직면한 위기로 인해 많은 미국 기업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미국 근로자가 우리의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제조업체, 기업 근로자 등을 지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연방정부기관들이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미국 업체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하는 기존 법률이 있지만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행정명령이 현행법의 허점을 없애고 법적 면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 부품과 노동력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6개월 이내에 미국산 제품을 규정하는 기준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어제 세계 경제 포럼에서 신냉전을 경계하고 다자주의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2021 다보스 어젠다에서 다자주의 횃불로 인류의 앞길을 밝히자는 제목의 기조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다자주의는 협의를 통해 국제 문제를 다루고 모두가 협력을 통해 세계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제 거버넌스는 한 나라나 소수의 명령이 아닌 규범과 상호 합의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7월 일본 도쿄올림픽 개최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미국 플로리다 주 정부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 대체 개최지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미 언론은 지미 파트로니스 플로리다주 최고재정관리관이 어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에게 2021년 올림픽 개최지를 도쿄에서 미국, 특히 플로리다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권고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영국 더 타임스 신문은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정부 내에서 올림픽 개최가 어렵다는 합의가 있었다며 일본 정부가 2032년 도쿄올림픽 개최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26일 화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 4년 동안 240차례가 넘는 대북 제재 조치를 취했다며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과거 북한 등 한반도 문제를 깊이 다뤄온 정통 관료들을 고위직에 잇따라 발탁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을 재개한다면 북한의 점진적 비핵화와 빅딜 중 하나의 선택에 직면할 것이라고 미국 의회 조사국이 전망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9도에서 영하 1도, 최고 영하 11도에서 영상 7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지난 4년 트럼프 행정부 기간의 활동을 정리하며 대북 제재 활동을 강조했습니다. 대북 제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면서 이와 관련해 240차례가 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가 지난 4년에 부처 활동을 정리하며 미국과 세계 금융체제의 온전함을 강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재무부는 최근 발표한 국가안보방어보고서에서 지난 트럼프 행정부 기간의 활동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특히 테러리즘 대응과 금융첩보 활동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금융제재와 다른 도구 등으로 불량 정권과 테러리스트 그리고 미국의 이상에 대한 위협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각국에 대한 재무부의 주요 활동을 소개하며 북한에 대한 대응을 가장 먼저 거론했습니다. 보고서는 스티븐 무누신 전 재무장관 재임 기간에 모두 243건의 대북 조치가 취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는 북한 정권을 국제금융체제로부터 고립시키며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2017년 중국 단둥은행을 미국의 금융체제에서 퇴출시킨 조치였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이 북한의 주요 돈세탁 통로 역할을 한 단둥은행의 활동을 우려해 애국법 311조를 근거로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단둥은행을 대신해 대리계좌를 개설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겁니다. 이어 지난 2018년 2월 취한 해운운송과 무역제한 등에 관한 조치도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해당 조치가 지금까지 취해진 대북 제재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다며 대북 제재를 위반한 해운 운송과 무역 등에 연루된 개인 한 명과 27개 기관, 또 북한과 중국, 싱가포르, 타이완 등에 등록돼 있거나 위치한 선박 28척을 대거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무부는 각국에 대한 개별적인 조치 외에 주요 관심 분야로 사이버를 꼽으면서 관련 대북 조치도 언급했습니다. 취약한 미국 시민들을 착취하고 불법 자금을 세탁하며 주요 사회기반 시설을 교란하려고 시도하는 불법 사이버 활동에 북한도 해당된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실이 2019년 9월 해킹그룹 라자루스와 블루노르프, 안다리엘 등 북한 정권의 지원을 받는 악성 사이버 그룹 3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라자루스 등이 북한 정찰 총국과 연계되어 있다며 북한 정권에 의해 운영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4월에 발표된 사이버주의보 역시 주요 대북 제재 활동의 일환으로 소개됐습니다. 보고서는 해당 주의보가 재무부뿐만 아니라 국무부, 국토안보부 등 부처 합동으로 발표됐다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을 강조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권고 조치 등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우신 전 장관은 2019년 의회 청문회에서 대북 제재 조치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었다며 제재가 북한 핵 협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Had a very important effect on bringing the chairman to the negotiating table and we will continue to enforce those.
한편 재무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9 테러리스트 자산 보고서를 통해 2019년 미국 정부가 동결 중인 북한 재산이 4,448만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과거 북한 등 한반도 문제를 깊이 다뤄온 정통 관료들을 고위직에 잇따라 발탁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의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의 웬디 셔먼,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에 성 김 대사를 임명했습니다. 이들의 한반도 관련 경험과 발언들을 조은정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관장할 외교 안보 라인에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기용되고 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에서 아시아 문제를 총괄할 커트 캠벨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민주당의 아시아 전문가 중에서는 가장 고참으로 꼽힙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캠벨 조정관이 아시아 지역에서 인지도가 높으며 폭넓은 외교 경험과 잘 연마된 관료적 기술, 의회와의 원만한 관계를 바탕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전략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로 미국 외교와 군사의 중심을 아시아로 회귀하는 피벗 투 아시아 혹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주도적으로 설계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당시 한국을 1년에 10번 정도 방문하는 등 동맹과의 협력에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임명 직전인 지난달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애틀랜틱 카운슬과 한국국제교류재단 주최 화상 세미나 기조연설에서도 한국과의 대북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But thinking carefully about what might be appropriate, working in consultation and partnership with South Korea, early signals.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 최우선 순위 중 하나는 한국과 협의하고 협력해 북한에 조기의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캠벨 조정관은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북한에 대해 어떤 행동을 취할지 조기에 결정하는 일이라며 오바마 행정부 당시 북한을 연구하는 기간을 오래 끌었고 그 기간 동안 북한이 도발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대담한 접근법은 특히 아시아 정책에서 모방하거나 존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고위 관료들이 대부분 오바마 행정부에서 적극 활약한 반면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에 임명된 성 김 대사는 트럼프 행정부 때도 북핵 협상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미북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5월 말 판문점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의제를 논의했습니다. 이어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도 참여했고 7월 마이크 폼페오 당시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을 수행해 김영철 당시 노동당 부위원장과의 고위급 회담에 참여했습니다. 김 대사는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 임명 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실무협상에서 물러났습니다. 김 대사는 국무부에 손꼽히는 한반도 전문가입니다. 2006년 국무부 한국과장에 이어 2008년 6자회담 수석대표 겸 대북특사에 임명됐습니다. 2008년 6월 미국 정부 인사로는 유일하게 영변 핵시설 냉각탑 폭파 현장을 참관했습니다. 2011년부터 3년간 주한대사를 지냈고 2014년에는 대북정책특별대표 겸 한국과 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를 지냈습니다. 김 대사는 2016년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기자회견에서 동맹들과 긴밀히 협조하고 안보리에서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영내 불안정의 주된 원인은 대북 제재가 아닌 북한의 도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threat to regional stability and security is not from our or international sanctions. That threat comes from North Korea's provocative behavior, irresponsible and dangerous behavior.
영내 안정과 안보에 대한 위협은 국제 대북 제재로 초래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도발적이고 무책임하며 위험한 행동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김 대사는 2018년 필리핀 주재 대사에 이어 2020년에는 인도네시아 주재 대사에 임명됐습니다. 김 대사가 대행 꼬리표를 떼고 실제로 동아태 차관보를 맡을지 주목됩니다. 국무부 2인자인 웬디 셔먼 부장관 지명자도 북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바 있습니다. 빌 클린턴 2기 행정부 시절인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대북정책 조정관을 지내며 북한과의 협상을 이끌었습니다. 북한 인사들과도 직접 만난 경험이 풍부한데 2000년 조명록 북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 때 클린턴 대통령과의 면담에 배석했습니다. 그해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과 함께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셔먼 지명자는 지난해 8월 아스펜 안보 포럼에서 현직으로 돌아가면 북한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겠냐는 질문에 동맹 강화를 먼저 언급했습니다.
I'd first rebuild my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and Japan. I wouldn't be arguing over whether South Korea is paying.
우선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재건하고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충분히 돈을 지불하고 있는지 논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셔먼 지명자는 또 북한 핵 문제가 이란 핵 문제보다도 풀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와 운송수단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북핵 문제 해결은 앞으로 험한 길이 예상되며 외교적 기회를 탐색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셔먼 지명자는 2019년 VOA와 인터뷰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협상장으로 나오게 된 이유는 제재로 인한 압박 때문이라며 엄격한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 핵 문제를 관장할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등 한반도 라인 후속 인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과거 국무부에서 북한 문제를 담당했던 인사들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외교 안보 핵심 인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일부 인사들은 과거에 북한 측과 비공개로 활발한 만남을 가지며 다양한 사안들을 협상하기도 했는데 이런 내용을 과거 국무부의 비밀 해제 문서에서 일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의 6자회담 수석 대표와 대북정책특별대표, 주한 미 대사 등을 지낸 성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은 직함에 걸맞게 북한 문제와 각별한 인연이 있는 인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김 차관보 대행의 대북 외교는 2015년 비밀 해제된 국무부의 문건을 통해서도 잘 드러납니다. 비공개로 직접 북한 측 인사들과 만나면서 당시 국무장관 부비서실장을 지낸 제이크 설리번 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한 사실이 비밀 해제된 이메일 교신 등에 나타난 겁니다. 이를테면 지난 2010년 유엔 안보리가 한국 해군의 천안함을 폭침한 북한을 비난하는 의장 성명을 낼 당시 김 대행은 설리번 보좌관에게 이메일을 보내 북한 측과 뉴욕에서 1시간가량 만났다는 사실을 보고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북한 측에게 안보리 의장 성명의 반응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당시 만남에 대해 흥미로운 몇몇 코멘트 외에는 특별히 놀랄만한 일은 없었다면서도 천안함과 관련해 북한 당국이 의장 성명을 반박하는 성명을 낼 것이지만 상황을 악화시키진 않을 것이란 점을 전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2010년 3월에는 설리번 보좌관에게 김계관 당시 북한 외무성 부상으로 추정되는 KKG의 방문과 관련해 익명의 인사를 만났다며 양측이 방문에 대해 의견 차이를 좁히고 있으며 그해 4월 중순 방문이 이뤄질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언론들은 김계관 부상의 방미 추진과 관련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국무부가 비자 발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한 바 있는데 결과적으로 김 전 부상의 방미는 당시 천안함 사건 등으로 인해 성사되지 못했었습니다. 그 밖에 김 대행은 2010년 11월 설리번 보좌관에게 이메일을 보내 북한 측과 40분간 미 대표부에서 만났다는 사실을 알리기도 했으며 2011년 5월 29일에는 선박 혹은 선적물에 대한 평양의 답변을 제목으로 한 이메일에서 선박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선박과 관련한 이메일은 본문 상당 부분이 가려진 채 공개돼 정확한 내막은 알 수 없었지만 김 대행은 게리 세이모어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과 시드니 사일러 NSC 한국 담당관, 커트 캠벨 당시 동아태 차관보, 스티븐 보즈워스 전 대북정책특별대표 등 한반도 관련 인사 여러 명을 수신인으로 한 별도의 이메일에서 흥미롭고 어느 정도 고무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처럼 국무부의 비밀 해제 문건에는 김 대행이 현직에 있을 당시 뉴욕 채널로 불리는 북한 측 당국자들과 비공식적으로 자주 만나 교류했다는 사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통상 국무부의 비밀 해제는 30년 뒤에 이뤄지지만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의 개인 이메일 사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2015년 관련 이메일들이 대거 공개됐었습니다. 이로 인해 김 대행을 비롯한 오바마 행정부 인사들의 북한 관련 활동도 일부 확인된 겁니다. 이를 토대로 보면 전반적으로 김 대행은 설리번 보좌관에게 북한 측과의 만남에 대해 보고를 하고 설리번 보좌관은 이를 다시 클린턴 전 장관에게 전달한 뒤 결정을 기다리는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됐습니다. 앞서 VOA는 지난해 5월 핵 전문가인 시그프리드 해커 박사가 2010년 방북 기간 우라늄 농축 원심 불리기 2000개 등을 목격했다는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김 대행에게 보낼 당시의 상황을 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런 내용을 설리번 보좌관에게 전달받은 클린턴 당시 장관은 매우 불편하다며 관련 사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답신을 보냈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종종 직접 북한과 관련한 사안을 직접 챙겨 클린턴 전 장관에게 보고한 모습도 관측됐습니다. 특히 2011년 4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방북을 하고 돌아왔을 당시 설리번 보좌관은 카터 전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한 발언을 클린턴 전 장관에게 이메일로 전달하면서 정말 충격이다라는 논평을 했습니다.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이 첨부한 카터 전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에는 정권의 정책과 관련이 있는 인권 문제가 있고 이는 외부 어느 누구도 바꾸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을 재개한다면 북한의 점진적 비핵화와 빅딜 중 하나의 선택에 직면할 것이라고 미국 의회 조사국이 전망했습니다. 또 대화의 결과로 미국이 부분적 비핵화를 수용할지도 관련된 질문 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최근 갱신한 대북 외교 현황 보고서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미국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 경우 점진적 비핵화와 빅딜 수용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측 협상가들과 감독 역할을 하는 미 의회 의원들은 점진적 제재 완화와 보조를 맞추는 북핵 프로그램의 점진적 폐기를 목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완전한 제재 완화에 앞서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빅딜을 시도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화의 결과로서 미국이 부분적 비핵화를 수용할지 여부도 관련된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미북 협상은 제재 완화의 대가로 요구되는 북한 비핵화 조치의 범위와 순서를 둘러싼 양국 간 이견 때문에 2019년 2월 하노이 2차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특히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이 제재 유예 혹은 전면 해제 전에 안보와 영내 안전성, 인권과 거버넌스 문제를 다루는 법적 요건들로 인해 복잡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는 북한의 무기 개발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와 자금 세탁, 불법 무기 거래, 국제 테러와 불법 사이버 작전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개인적 외교가 양국 간 적대감을 낮췄고 북한의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실험 중단을 유지시키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북한은 군사 역량을 늘리고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재개했으며 국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도 확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일각에선 한반도 문제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치들이 미한 동맹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이 재개될 경우 실무 협상을 강조하며 보다 전통적인 외교적 접근을 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최근 전술 핵무기 개발과 다탄두 탑재 미사일 배치, ICBM 정확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표한 점에 주목하며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일부 국가들이 유엔 대북 제재를 기존보다 엄격하게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유엔에 따르면 북한이 성공적으로 제재를 회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전 행정부는 북한의 제재 회피 대부분이 중국의 도움에 의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최근 알려진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 대리의 한국 망명에 대해 해외 주재 북한 외교관들이 느끼는 압박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5년 사이 북한의 고위급 외교관 3명이 탈북한 것은 북한 정권 내부에서도 반향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국가정보국 분석관을 지낸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 대리가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한국으로 망명한 것과 관련해 북한에게 중요한 쿠웨이트와 같은 나라에서 근무하는 외교관들에 대한 압박이 컸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닝 연구원은 25일 VOA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외교관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많았을 것이라면서 많은 해외 주재 북한 대사관들이 정권을 위한 자금을 모으는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매닝 연구원은 또 북한 내 정치 역학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북한 정권이 해결하지 못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과 외교관들이 느끼는 불확실성이 겹쳐 류 대리대사의 한국 망명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뉴욕의 민간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스티븐 노퍼 선임 정책국장은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관이 북한의 금융거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었다고 말했습니다. 노퍼 국장은 쿠웨이트 주재 북한 외교관은 여직이라면서 류 대리대사가 북한 최고 지도자의 통치 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 전일춘 전 실장의 사이였던 것도 망명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39호실 체계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환멸이나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전일춘 전 실장은 2010년 12월 북한의 핵개발과 탄도미사일 개발 정책에 관여한 혐의로 유럽연합 EU의 개인 제재 대상에 올라 자금 확보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2017년께 교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고스 국장은 노동당 39호실에서 숙청과 변화가 있었다는 조짐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There are some indications that there are some purges going on.
노동당 중앙위 서열에서 39호실의 지위가 낮아졌다는 설명입니다. 고스 국장은 노동당 39호실과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지위 변화나 북한으로의 송환 등 정권 내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게 됐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부는 해외에 주재하는 거의 모든 북한 외교관들은 자국의 체제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금방 깨우칠 것이라면서 이런 깨우침이 망명의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부는 또 북한 외교관의 탈북은 북한 엘리트층에게도 반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 엘리트들도 그들의 체계가 부패한 것을 알고 있으며 떠날 수 있으면 떠나고 싶어 할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 다른 이들이 탈북에 성공했다는 것을 알면 자신들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바람을 더 키울 것이라고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부는 말했습니다. 중앙정보국 CIA 북한 분석관 출신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태영호 전 영국 주재공사와 조성결 전 이탈리아 주재 대사 대리에 이어 니현우 대사 대리가 탈북한 건 북한의 심각한 상황과 외교관을 포함한 북한 주민 모두가 직면한 혹독한 처우를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 정권이 해외 주재 외교관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향후 탈북을 막기 위해 더 엄격한 규칙과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 외교관들의 망명은 한국과 미국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북한 정권에게는 평판을 손상시키는 부끄러운 일로 여겨진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북한이 최근 8차 당대회에서 자력갱생을 내세우며 정면 돌파 의지를 거듭 천명했습니다. 경제난 심화 속에 이렇다 할 타개책을 내놓지 못한 가운데 국제사회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이어지면서 민생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 고위당국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최근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자력갱생과 자급자족 등을 강조한 것은 핵을 쉽게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제정책을 보강하고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을 보면 북한이 상당히 견뎌낼 각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대미관계 교착과 대북제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등 대외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면 돌파전을 고수하면서 경제난을 최대한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 같은 수세적인 전략 기조는 북한이 최근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확정한 올해 예산 계획에도 그대로 반영돼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최지영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계획한 올해 예산 수입과 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각각 0.9%, 1.1%로 1% 내외의 예산 규모 증가율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뿐만 아니라 2002년 이후 최저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연구위원은 올해 최고인민회의 발표 내용은 북한의 재정 여건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음을 잘 보여준다며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 보건 위기 상황이 조기 종식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 현상 유지에 초점을 두고 작성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자력갱생 기조 유지와 함께 사회주의 계획경제 강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8차 당대회 보고에서 국가의 통일적인 지위와 관리 밑에 경제를 움직이는 체계와 질서를 복원하고 강화하는 데 당적, 국가적 힘을 넣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배급경제로의 회귀는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북한 당국의 의도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민간 부문의 자원을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국고로 흡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제재로 인해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외환은 거의 고갈돼 있어요. 근데 외환은 지금 민간에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이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떨어지는 것도 외화를 못 쓰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저가의 외화를 흡수하려는 정책이 일환이거든요. 국가 부분에 자원이 없으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민간 부분에 자원을 뺏는 형식입니다.
탈북민 출신인 김승철 북한개혁방송 대표는 북한 당국이 대부분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상점 등 서비스업 부문에 국가 개입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며 민생의 버팀목인 장마당 사경제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 대표는 북한 당국이 제품 공급 부족에 따른 시장의 물가 상승을 억지로 막고 있는 상황이고 이 과정에서 공포 정치를 펴고 있다면서 한국에 있는 탈북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북한 내 가족들이 물가 급등을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에 도와줘야 돈이 가치가 있지 내년에 도와줘가 그는 가치가 없다. 그 말은 올해에 엄청난 인플레가 올 거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좋아질 일은 하나도 없다. 너무나 어렵다. 뭐 8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던 사람도 지금 돈 보내달라고 접촉해서 전화 왔으니까 그 정도로 북한 주민들은 어려운 거죠.
탈북민 출신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8차 당대회에서 경제발전 전략을 놓고 오랜 토론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제시된 게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조 소장은 내부 자원에만 의존해서 국가경제 발전에 새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고 단지 현상 유지 전략일 뿐이라면서 신종 코로나 사태까지 터지기 이전과 이후에 북한 주민들의 삶의 격차가 이를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2018년에 예를 들어서 뭐 40불 소비했다고 하면 지금은 20불 이하로 이제 떨어지고 그러니까 계속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이 지금 어렵게 작동은 되고 있지만 지금 상태가 이제 계속 지속된다면 좀 더 어려워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전문가들은 자력갱생 노선은 장기 발전 전략이 아닌 생존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북한 경제 전문가는 북한도 자력갱생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때문에 그나마 경제난을 완화하려면 현 경제 운영 시스템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내부 구조의 문제점부터 손을 대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김정은 위원장이 8차 당대회에서 현 단계 경제 전략이라며 강조한 정비와 보강 전략은 생산성을 기준으로 한 국영기업의 속가내기와 자금 조달이나 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대미 또는 대남 관계 개선에서 경제난 타계의 돌파구를 찾아야 할 북한이 거꾸로 핵무력 강화를 내세우면서 실패한 경제 노선을 거듭 답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엔 세계식량기구 WFP가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로 인해 대북 지원 사업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WFP 아시아 태평양 지부는 24일 지난해 대북 지원 사업 평가와 올해 계획을 묻는 VOA의 질문에 국경 봉쇄가 지속되고 있어 물자의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신종 코로나 예방 조치로 현장 평가 임무도 수행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지난해 북한 내 작황 상황과 관련해서는 올 1분기 내에 관련 보고서가 발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WFP는 유엔 아동기금과 식량농업기구, 세계보건기구 등 다른 유엔 산하기구와 함께 아태지역 식량안보와 영양보고서를 내고 북한 주민의 약 47%가 영양부족을 겪고 있다며 이는 아태지역 34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19년 북한의 1,000명당 자연재해 피해가 아시아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거듭되는 자연재해에 대응하려면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복구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아시아에서 인구 1,000명당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는 북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시아 회원국 31개국과 미국, 호주 등 고문 역할을 하는 5개국 등 36개 나라로 구성된 아시아 재난감축센터는 25일 발표한 자연재해 데이터 2019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2019년 발생한 가뭄으로 북한 주민 1,010만 명이 영향을 받았고, 이는 인구 2,500만 명 기준으로 주민 1,000명당 395명이 피해를 본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같은 수치는 홍수로 인구 1,000명당 122명이 영향을 받아 2위를 기록한 이란과 비교해 3배 이상 많은 겁니다. 당시 유엔은 북한이 1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다며 북한의 식량 생산 감소를 우려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밖에도 북한은 2019년 태풍 피해로 공식 사망자 5명, 피해 인구 27,801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한 해 동안 아시아에서 발생한 가뭄과 지진, 전염병, 이상기후, 폭우, 산사태, 수해, 산불 등 8개 자연재해의 인명 재산 피해 규모를 산정했습니다. 다만 북한과 시리아는 보고서가 토대로 한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의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경제적 피해 규모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북한의 재난 대응과 관련해 주민 동원과 기동성 측면의 능력은 있지만 여전히 한계가 많다며 특히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롬 소바주 전 유엔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은 25일 VOA에 북한이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복구체계와 관련해 주민 동원 능력은 갖고 있지만 구조적인 능력은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Because, you know, 좋지 않은 도로 사정 등 열악한 인프라 때문에 재난 피해 발생 지역에 복구 필요 물품을 신속하게 보내기 어렵고 부상자들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려 인명피해가 클 수 있다는 겁니다. 소바주 전 소장은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등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통상 1주에서 2주 정도 걸리는 피해 복구가 외부 지원에 의존하는 북한과 같은 국가에서는 수개월씩 걸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나기샤픽 전 세계보건기구 평양사무소 담당관은 북한 내 재난 대응 능력이 점차 개선된 것은 맞지만 복구 실행 계획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30년 동안 세계보건기구와 유엔 아동기금, 국제적십자사, 비정부기구들이 북한과 협력함에 따라 재난 대응이 개선됐고 인적 자원도 충분하지만 제재에 따른 어려움으로 복구와 관련한 실행 작업에는 한계가 있다고 샤픽 담당관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난 대비와 복구에 필요한 장비 등 부족한 지원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 기반 시설을 갖춘다면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바주 전 소장은 무엇보다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대비책과 혁신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각자 모두 자신들만의 책임이 있는 중앙과 도, 지방 등과 협력해야 하는 공조 체계가 작동돼야 하지만 현재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특히 재난관리의 기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조기경보를 중앙정부에서 내보내면 도와 지방 단위에서 대응 조치를 내리고 대비에 필요한 물품들을 빠르게 해당 지역에 보내야 하지만 북한은 이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소바주 전 소장은 설명했습니다. 소바주 전 소장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방역을 주장하며 1년 넘게 국경을 봉쇄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발생한 수해 등의 피해 규모를 국제사회가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며 이는 북한의 재난 대응을 후퇴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더욱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는 북한의 국경 재개방에 대한 국제기구와 지원단체들의 기대를 어둡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미 서부 유타주에서 살고 있는 30대 탈북 남성 제이크 김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이크 씨의 다섯 번째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장량희 기자입니다.
30대 탈북 남성 제이크 김 씨는 2009년에 한국에 입국하고 하나원을 나온 직후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나와서 한 보름 만에 저는 밥을 얻어가지고 바로 공장에 가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일이라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진짜 힘들었어요.
아내를 구할 브로커 비용을 넉넉히 마련하기 위해 일에 전념했던 만큼 남들처럼 불평하거나 감상에 빠질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내와 연락이 끊겼고
어느 날 갑자기 제 와이프와 전화 연기가 더 안 됐어요. 이 전화 와야 되는 시기인데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연락이 와야 되는데 안 오면 그때 굉장히 불안한 생각들이 들기 시작해요.
38선을 사이에 두고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던 북한 아내와 탈북민 남편. 취재진은 제이크 김 씨의 아내 김지연 씨에게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고 다시 만날 때까지의 심경을 듣게 됐습니다.
이제 그때가 우리 결혼 2년 차였거든요. 진짜 아시잖아요. 진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잖아요. 결혼 2년 차면 신혼이었는데 뭐 가끔은 저랑 같이 남편 고향에 가기도 하고 또 우리 고향에 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남편이 처음에 고향에 다녀온다고 비즈니스 차로 고향에 다녀온다고 얘기했을 때 뭐 의심할 만한 뭐 다른 게 없었어요. 의심할 게 없었어요. 뭐 여느 때처럼 또 그렇게 다녀오겠지. 그래서 그 정도 생각을 했었고 근데 제가 좀 유달라 남달라서 이제 오빠랑 떨어져서 막 하루도 떨어져 있는 게 너무 무섭고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사실 오빠가 어디 출장 간다 그러면 오빠가 저한테 빠이빠이 하고는 저를 다시 돌아 안 봐요. 돌아보면 내가 더 울까 봐. 이틀 3일 이렇게 떨어질 때도 다시 돌아 안 보고 그냥 문으로 그냥 나가버리고 말아요. 근데 그날도 오빠가 출장을 다녀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제가 2주 동안 다녀오는 게 너무 서러웠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오빠 따라 배웅하려고 그 기차역으로 나갔었어요. 그냥 열차에 올랐어요. 여느 때처럼 한 번도 뒤를 안 돌아보고. 열차에 올랐어요. 그리고 열차가 떠나는 순간에 오빠가 다시 창문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저한테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저를 이렇게 바라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도 오빠가 2주 동안 떨어지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러는가 이렇게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그냥 오빠 뭐 그냥 알지 말고 뭐 잘 돌아와 그냥 그런 인사말만 전했고 오빠는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나 이렇게 내려다 보기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열차를 떠났어요.
남편을 보내고 난 지연 씨는 빨리 시간이 지나가기만 기다렸고 2주 내내 매일 밤 눈물로 지셨습니다.
3주 지났을 때부터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알았어요. 아, 뭔가 잘못했구나.
지연 씨는 그날 이후로 사랑하는 남편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의욕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뜨는 해가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이제 하루를 또 남편 없이 또 보내야 된다는 생각에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뜨는 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아침에 눈 뜨는 게 너무 싫었고 저녁에 잘 때는 그냥 이렇게 잠들다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저는 완전히 새약해지고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집에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집에 전화 성철이가 울리는 거예요. 그냥 무심코 그냥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남자가 지연이네 집이냐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지연이네 집이 맞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지연이냐고 그래서 맞다고 했더니 알았다고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이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처음 듣는 목소리였어요. 끊는 순간에 뭔가 깨달았어요. 이거 분명 오빠가 보낸 사람이다. 그냥 단번에 그냥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거를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줄만 알았다고 당시 심경을 회상하는 김지연 씨. 지연 씨는 그날로부터 전화기 옆에서 떨어지지 못하고 벨이 울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쯤 지나 다시 걸려온 전화. 그 남성이었습니다. 남편을 만나고 싶다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말을 남기는 브로커. 지연 씨는 그의 말대로 국경 부근에서 숨바꼭질하듯 돌고 돌아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어느 건물 옥상에서 등을 돌리고선 브로커는 믿기지 않는 말을 건넸습니다.
남편이 지금 한국에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띵한데 뭔가 이렇게 띵이 맞은 기분 있잖아. 한국? 뭔 소리지? 뭐가 이렇게 오기 꼭 막히더라고. 왜? 왜 한국에? 왜 한국에 갔지? 대체? 남편이 한국에 간 게 알려지면 정말 그게 알려지면 저도 무사치 못하거든요. 왜 그런 위험한 일을 했지? 그게 처음에 그 소리 듣는 순간 남편이 어떻게 한국에 갔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에? 근데 다음 순간 그래도 다행이다. 살아있어서. 어딘가는 살아있잖아.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제는 못 만나겠구나. 한국에 있는 남편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제로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대로 그냥 생리별이구나. 오빠하고 나하고는 이대로 생리별을 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 옥상에서.
목 놓아 울던 지연 씨는 남편과의 통화를 요청했습니다. 통화하려면 산 위로 올라가야 한다는 말에 남무르는 남성을 따라 산 위로 올라가기가 두려웠지만 자전거를 타고 수시간을 따라갔습니다. 전화기 건너편으로 들려오는 그리운 오빠의 목소리.
쉬는 말도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어요. 오빠가 살아있다는 걸 이제 확인하는 순간이잖아요. 진짜 살아있다는 걸 죽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니까 뭐 다른 말 할 거 없이 내가 바라던 거 그거 다였어. 그냥 오빠 살아만 있는 거 못 만나도 오빠는 살아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울기만 하고 한동안 울었어요. 진짜 오빠도 울고 저도 울고.
남편인 제이크 씨가 아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지연아 이제 시간이 없다. 지연아 오빠한테 올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알아요. 오빠도 알고 저도 알고 탈북이라는 게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잖아요.
김지연 씨는 자신은 북한에서 중산층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이 잘 살았기에 탈북할 이유가 없었고 태어나 단 한 번도 탈북을 생각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도. 근데 오빠가 저한테 그 질문을 딱 하는 순간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대답했어요. 갈래. 오빠한테 갈래.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여기서 오빠 없이 이렇게 사느니 내가 오빠 찾아가다가 죽는 게 낫지. 여기서 이렇게 내가 8달 동안 살아봤잖아요. 지옥처럼 지옥에서 살아봤잖아요. 오빠 없이.
남편을 그리워하며 살았던 지옥 같은 시간으로 돌아갈 바에 죽음을 각오하기로 마음먹었던 20대 북한 여성 김지연 씨. 지연 씨는 그날로 탈북 여정에 오르게 됩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제이크 김 씨와 김지연 씨 부부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오늘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고 최저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하 1도, 최고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7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m, 서해 앞바다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평양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는 3도, 신우주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겠고 최저 영하 8도, 최고 2도. 강계 구름 많고 최저 영하 15도, 최고 2도. 해주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겠습니다. 최저 영하 4도, 최고는 영상 4도입니다. 사리원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영하 6도, 최고는 3도. 함흥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겠고 최저 영하 7도, 최고 5도. 장진도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최저 영하 17도, 최고 영하 6도. 해산 오전에 구름 끼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17도, 최고 영하 5도. 원산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겠습니다. 최저 영하 2도, 최고는 7도입니다. 청진은 맑고 최저 영하 7도, 최고는 2도가 되겠습니다. 선봉 맑고 최저 영하 8도, 최고는 0도. 삼지연은 맑고 최저 영하 19도, 최고도 영하 11도에 머물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알아봅니다. 동해는 구름 많고 먼 바다는 한때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0.5 내지 2m, 오후에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는 오전에 2 내지 4m, 오후에는 1.5 내지 3.5m로 약간 잔잔해지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1.5m, 먼 바다는 0.5 내지 2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 문제와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현지 시간으로 26일 밤 9시부터 40분간 전화회담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시 주석은 남북 북미 대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중국은 정치적 해결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중시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또 시 주석은 북한이 노동당 8차 대회에서 밝힌 대외적 입장은 미국, 한국과의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것을 본다면서 한반도 정세는 총체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시 주석에게 코로나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조기에 방안이 성사될 수 있도록 양국이 계속 소통하기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판정을 요구하는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인을 포함해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2세 이상 여행객은 탑승 전 3일 이내에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 탑승 전 3개월 이내에 코로나에 감염됐던 사람은 회복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공사는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승객을 태워서는 안 됩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 12일 이 같은 조치를 예고했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제니 옐런 미 재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이 초당적인 지지로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미 연방 상원은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찬성 84표, 반대 15표로 채택했습니다. 이로써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첫 재무장관이자 미 역사상 첫 여성 경제수장에 올랐습니다. 미국 언론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1조 9천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의회와 협상하는 것이 옐런 신임 재무장관의 첫 과제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군이 이번 주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광둥성 해사국은 내일부터 30일까지 남중국해 레저우 반도 인근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 기간 해당 해역의 어선 출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훈련 일정과 규모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당국의 이번 훈련 발표는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미국이 잇따라 무력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중국은 지난 23일과 24일 이틀 연속 10여 대의 전투기를 동원해 타이완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하는 등 이 지역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이 기간 남중국해 루즈벨트호 항공모함 전단을 전개하며 항행의 자유작전을 실시했습니다. 오는 7월 일본 도쿄올림픽 개최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 플로리다 주 정부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 대체 개최지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언론은 지미 파트로니스 플로리다주 최고 재정관리관 CFO가 어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에게 2021년 올림픽 개최지를 도쿄에서 미국, 특히 플로리다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권고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로스 CFO는 서한에서 일본 지도자들이 팬데믹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올림픽 개최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면서 아직 플로리다에 개최지 선정팀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영국 더 타임스 신문은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정부 내에서 올림픽 개최가 어렵다는 합의가 있었다며 일본 정부가 2032년 도쿄올림픽 개최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도쿄올림픽은 예정대로 열릴 것이며 안전한 대회를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와 협의하며 구체적인 감염 예방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어제 세계 경제 포럼에서 신냉전을 경계하고 다자주의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2021 다보스 어젠더 특별정상회의에서 다자주의 횃불로 인류의 앞길을 밝히자는 제목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다자주의는 협의를 통해 국제 문제를 다루고 모두가 협력을 통해 세계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를 마칩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